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 말씀. 아가서 5장 2절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태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거 주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잠깐 다시 하게 됐어요. 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좀 기억하셔서 한 시간 정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인데 꼭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 잠깐 반복할까요? 아가서는 오페라 대본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는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글을 읽는다고 쭉 읽어내려 가시면 아가서의 은혜를 받기 어렵고요. 이게 대본이어서 이 대본대로 무대가 꾸려졌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아가서를 읽으셔야 은혜를 받기에 좀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대를 상상해야 되고요. 하나님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그럼 그 사랑 이야기가 왜 신앙 이야기인지 생각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읽으면서 은혜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책. 하지만 상상력을 가지면 좀 쉬운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중 이제 5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부분에 이제 1장 전체를 다루긴 좀 그래서 1장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5장을 다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클라이막스? 뭐 어떤 관점에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구조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모든 드라마도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서로 잘 모르는데 만나서 설레이다가 사랑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랑을 시작했는데 이 사랑을 흔드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극복해서 진정한 사랑을 쟁취 혹은 완성하고 이 구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흔한 구도인지는 아가서를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보신 드라마도 다이 구도잖아요. 뭐 둘이 뭐 어떻게 설레건 저렇게 설레건 이렇게 설레는데 이 설렘과 사랑을 방해하는 뭐가 있어요? 어려운 요소가 있죠. 이 설렘과 사랑을 방해하는 어려운 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뭐한 80년대 드라마에서는 보통 뭐 이제 뭐 집안 배경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재정적 차이라든가 사회적 신분이라든가 이랬던 거였던 것 같고 요즘에는 뭐 나이 차이라든가 뭐 성격 차이라든가 상황의 오해라든가 뭐 이런 거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게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 구도잖아요. 오늘 5장은 그러니까 이두 남녀가 사랑해 나가는 게 있어서 만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겠어요? 어떤 드라마가 어떤 갈등 요소를 둔다는 건 그것이 사랑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80년대 드라마에서 재정이나 신분을 갈등 요소로 주로 둔다라고 하는 건 그게 어떤 사랑을 성취하는데 돈이 없어 우린 문제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거고 사실 요즘에는 뭐 나이 차이, 뭐 성별 차이, 뭐 이렇게 상황 차이, 뭐 이런 그리고 오해, 그러니까 성격 차이죠. 그런 걸 자꾸 갈등 요소로 둔다는 건 그게 사랑이 완성하는 벽이야라고 규정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여지는 부분을 통해서 뭐가 보이겠어요? 아, 아가서의 스토리에서는 너희의 사랑을 위협하는 적이 이거야라고 규정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아가서를 좀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페라예요? 사랑 얘기예요? 오늘은 갈등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문제가 이 커플에게 생겼는지 들여다봅시다. 무대 먼저 꾸며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 무대는 그림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상상력을 가져보세요. 1장 그림을 그려보면 아, 오늘 모는 5장 2절, 3절 그림을 그려봐도 대충 무대가 보이죠? 무대는 어디겠어요? 무대는 집이죠? 집이에요? 집인데 무대 가운데 오른편, 여러분들 시선에서 오른편에는 집이지만 어떤 집에 침실이 되게 강조된 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가운데 굉장히 큰 침대가 있고요. 인테리어는 침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침대 가운데 누워 계시면서 이제 무대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왼편에는 마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당 끝, 왼편 끝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당이 있는 집이에요. 옛날엔 마당이 있었어요. 부자가 아니라도. 그렇죠? 마당이 있는 집. 근데 이 집은 되게 좋은 집이에요. 이 끝에 있어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어디 있어요? 그 문 밖에. 그러니까 거의 조명이 와닿지 않은 끝에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막이 시작돼요. 제일 스포트 받는 건 여자 주인공이에요. 오늘은 여자 솔로로 거의 진행이 되니까 여자 주인공은 침대에 누워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아마 무대 장치로는 침대가 가장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문이 있고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 여기서 조명이 잘 오지 않는데 어두운데 이제 서 있는 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무대가 시작돼요. 전체 조명은 새벽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조명이 아주 밝진 않을 거예요. 네, 여자 솔로로 시작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 깨어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는 거지 뭐. 네, 사실은 깨서 상황이 인식이 되는데 몸은 자고 있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다 알아.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렇죠. 직장에 가야 돼요. 눈을 뜨셔야 돼요. 몇 시인지도 알겠고. 다 소리가 들리는데 몸은 그대로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깨서 상황이 인식은 되는데 아직 이렇게 약간 몽롱한 상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인 거죠? 새벽녘이에요.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죠? 누구의 소리가 들려요? 남자 주인공의 노래가 들리죠? 원래 오리지널은 여자 주인공 솔로로 다 진행돼요. 왜냐하면 그건 편집적으로 되게 극적 표현인데 이게 여자의 정서로 흘러 이건 뭐 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여자의 정서로 흘러가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 솔로로 남자가 하는 말도 여자 솔로가 다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 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각색을 좀 합시다. 남자 파트는 남자가 하는 걸로 각색을 해서 이미지를 잡아보죠. 그럼 남자가 노래를 하는 걸로 각색을 할게요. 그럼 남자가 뭐라고 노래해요?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뭐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되게 길어요. 무슨 네, 그렇죠. 이름 너무 길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뭐 우리는 이제 비둘기가 그 지금 위험한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쓰고 있고요. 누이가 웬 말이야? 약간 이런 건데 누이가 웬 말?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귀면 오빠잖아요, 다. 심지어는 어린데도 오빠라고 부르는 커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귀면 오빠 약간 이런 건데 그냥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사귀면 누이 괜찮아요. 요즘에는 똑같이 이상한 거예요. 오빠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봐요. 왜 오빠야 갑자기? 친족이야? 약간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나의 누이 이게 애정어린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사랑 비둘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비둘기는 연약하고 아름답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비둘기가 이렇게 비둘기가 그래도 저번에 얘기했죠. 동물과 비교할 때는 우리는 보통 집에서 가꾸고 키우는 애로 비교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비둘기도 집에서 가꾸고 키우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아름다운 이미지, 나의 완전한 자. 이 표현이 제일 좋죠. 넌 나한테 완전해라는 거니까. 그렇죠?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두드리면서 사랑하는 당신 나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볼에는 밤이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상상할 수 있죠? 이 남자가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밤새 바깥에 있었던 거죠. 양을 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 아가서에서 이 남자의 직업은 왕으로도 묘사되고 양치기로도 묘사돼요.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양치기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새 들에서 양을 지킨 거죠.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밤을 보내서 이슬이 온몸에 가득해요. 춥겠죠. 피곤하고 고단하고 추운 상태. 밤새 새벽녘까지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이젠 집에 돌아오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사랑하는 당신 저에게 문을 열어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해. 제가 왔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자가 노래하죠. 여자가 이제 뭐라고 노래합니까? 3절이 중요해요. 문을 두드리는데 여자가 노래하기를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새 말로 하면 귀찮아. 네. 저건 왜 자꾸 새벽에 들어와? 잠 좀 자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잠이 좀 깨드는 말들 하는데 왜 이게 잘지라도 마음이 깨웠는데가 중요한지 알겠죠? 난 자느라 몰랐어. 이러면 그게 진행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누워 있지만 다 들리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들리고 느껴져요. 아 근데 귀찮아요. 뭐 일어나면 이제 내가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마당을 걸으면 또 흙먼지가 발에 묻으면 다시 와서 발을 씻고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내 침상에서 일어나서 거기까지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는 100번 이해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미치겠죠. 환장하는 거지 다시. 밤새 이러라고 밤이슬을 맞고 들이는데 야 귀찮아. 그냥 아침까지 거기에 있어. 뭐 이것도 아니고. 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노래지만 액션이 있겠죠?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남자가 요즘 현관문 같으면 어휴 깊이 잠들었나? 얘가 안 깨내라고 배를 누를 텐데 그 당시 현관문은 문틈으로 다 보여요. 손이 들어갈 정도의 그 구멍, 그 틈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틈으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극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남자는 저 여자가 내가 이렇게 젖어 문을 두드리는데도 귀찮아 침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깨어 있으면서도 보이는 거죠. 그게 이 사람한테는 상처죠. 그렇죠? 그래도 들어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여기야! 문을 나의 비둘기야! 문을 열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 여자가 아 그래 저렇게까지 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때서야 마음이 좀 움직여서 이렇게 걸어내려가죠. 이 여자는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배려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자기만 생각할 뿐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자기가 지금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 문을 엽니다. 문을 열 때 이 구절은 뭐 해석상의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이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밑장에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해석하기를 이 뭐가 이 여자에게서 뭐가 떠나가요? 향기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죠. 우리가 1장에서 했었죠? 사랑이 깊이 빠져 있어서 나의 나됨을 뛰어넘어 내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는 걸 향기로 표현했는데 지금 그 여자의 향기가 어떻게 해요? 손끝에서 떨어져 내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페라예요. 여기서 너무 소설처럼 갖고 오셔서 아 남자가 그랬다고 가출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렇죠? 오페라는 뜬금없이 진행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이 여자의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렇죠? 남자를 돌아보지 않는 마음 때문에 뭐가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죠? 여자는 그때에서야 아. 내가 혼이 나갔었구나. 우리말로 내가 미쳤구나. 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그랬지? 아,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지만 내가 그를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상태. 이 장면이 아가서 전체의 사랑 이야기의 갈등의 장면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가서가 보여주는 사랑의 적은 뭐예요? 주변 친지들의 반대예요?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이에요? 성격 차이예요? 아니죠.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은 헤아리다 라고 잡아봤어요. 헤아리다. 적어놓고 보면 되게 따뜻한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출발은 그렇게 따뜻한 말은 아니죠. 헤아린다라는 건 되게 간단한 말이에요. 이게 세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의미는 카운팅이에요. 그냥 헤아리는 거. 근데 이게 숫자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따뜻한 말이 되죠. 헤아리는 건 어떤 거예요? 저 사람의 상황, 생각, 마음이 어떨지 내가 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어떨지, 저 사람의 입장, 저 사람의 맥락,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사실 이해하기보다는 헤아린다고 표현할 땐, 내가 그래 헤아려라고 얘기할 땐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말은 되게 좋은 말이에요. 아, 이 말을 들으면서도 온기가 느껴지는 건 누가 만약에 나를 헤아려주고 있다면 그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쉼터가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아마 내가 쉴 곳이 없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헤아림은 우리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헤아림이 곧 사랑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에는 헤아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헤아림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헤아림을 놓치면 사랑을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여자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이 바로 헤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남자가 얼마나 피곤했을지, 얼마나 추울지, 얼마나 들어오고 싶을지, 얼마나 나를 그리워했을지, 그 밤새 버텼던 힘이 이 순간,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 여자 그렇게 헤아리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언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합니까? 내 자신에게 깊이 빠져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절대 내 입장은 무시한 채 다른 사람 입장만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헤아려야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기 이전에 내 자신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식사와 가식 사이에 선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좋은 운동과 과도한 운동 사이에 선이 있는 것처럼, 좋은 쉼과 게으름 사이에 선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헤아리는 것과 내 자신이 깊게 빠지는 것 사이에는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자신에게 깊게 빠져버려요. 그러면 타인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보다도 나에게 해롭죠. 왜요? 내 주변의 관계를 메마르게 만드니까. 우리는 언제 내 자신에게 깊게 빠져있다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재미삼아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한테 깊이 빠져있나 아닌가 한번 스스로 정리해 모으시는 간단한 기술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뭔가 생각이란 걸 쭉 해나가는데 주어만 확인하세요. 우리는 고등학교 이렇게 다녔잖아요. 동그라미 치세요. 펜을 들고 나 너로 문장이 끝나면 나한테 빠져있는 경우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잖아. 내가 이렇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겠니? 라고 하면 나한테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문장이 나를 주어로 진행되다가 마지막 적용문만 너로 진행될 때. 보통은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나는 이런데 너는 이렇고 내 입장은 이렇지만 네 입장은 그렇고 하지만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그래서 라고 나와 너가 교차해야지 정상이거든요. 나 너 라고 하면 내가 혹시 내 안에 빠져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로 시작되진 않는데 내가 어떠한 강의가 진행된 다음에 너로 끝나는 것도 나에게 빠져있는 경우일 수 있어요. 강의. 야, 세상이 이렇잖아. 사람이 이래야 되고 A는 이래야 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너는 이렇게 되는 거. 그럼 그 앞번의 논리는 뭐예요? 나의 세계관이죠. 나의 세계관을 펼친 다음에 그 세계관 속에 그 사람을 넣어서 재단하는 것도 내가 나한테 빠져있을 때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더 간단한 방법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남녀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는 당위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는 정서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 상대방에 대해서는 야, 네 직업이 원래 새벽에 퇴근하는 직업이잖아. 응? 남편이 원래 돈을 벌어오는 게 맞지. 아니, 목동이 밤이슬 맞는 게 뭐가 특별하다는 건데 다들 그러고 일하는 거 아니야? 당위적으로. 근데 나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뭐 이런 거. 그때 진짜 피곤해. 뭐 이런 거. 타인에 대해서는 당위적인 논리를 펼치다가 나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논리를 펼치면 사실 이 사람은 진짜 슈퍼파워죠. 누가 이걸 이겨? 이 논리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상대방은 당위로 날려버리고 당위는 정서로 보호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그렇죠. 천하무적 캐릭터죠. 그냥. 그런데 그러면 내가 되게 맞게 느끼고 내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느끼고 내가 뭔가 의로운 편에 서 있다고 스스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그 마당을 가로질러 건너면서 아 내가 또 널 크게 배려해서 문을 열어준다. 근데 다음 달부터 목동을 바꾸든지 열쇠를 구하든지 하자.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입장은 자기가 되게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누구보다 나에게 가장 해로워요. 해요. 내가 나에게 빠져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면 내 관계가 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문을 열면 그 사람이 사라져 있다고. 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서 빠져있는 거에서부터 좀 걸어나와서 헤아리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헤아려야 되는 적용점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적용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지만 가장 뭐 적용을 해보면 일반적인 관계에서 우리한테 헤아리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소하게는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제가 가끔은 그 말이 맞긴 한데 딱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 입장에선 그 말이 맞는데 회사 입장도 있고 그분 입장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서로 좀 헤아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사실 그분들의 문제도 여러분의 입장을 헤아려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나도 그 사람을 헤아리고 있지 않다면 이건 어떤 면에서는 쌍방가시는 측면이 있고 물론 거기 나쁜 놈들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회사에서나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헤아림을 배우면 꽤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건지실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좀 헤아려주는 사람이면 거기가 꽤 더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헤아려주는 것을 이기적으로 소비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내가 전체로 좀 조심하고 삶 전체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헤아리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거기는 거기에도 분명히 낮은 의미에서의 사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좀 헤아려주다가 누군가 내 헤아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소비적인 태도를 받고 나를 전혀 헤아려주지 않을 때 상처받을 때 있죠. 근데 그 한두 번의 관계 경험처럼 관계 경험을 전체를 쳐서 아, 난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고 나한테 북 빠져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그걸 배우면 어떨까요? 아, 이런 친구들은 좀 내가 헤아려주는데 그게 오히려 내가 이용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제 입장은 알겠지만 내가 소비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주의사항처럼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이든 주의사항이 써 있잖아요. 주의사항 읽어보고 이거 먹고 이 약 먹고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물건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건 절대 먹지 말아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주의사항을 읽어보는 것처럼 그 관계에서만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내가 나머지 관계들에서는 헤아려주고 또 때때로 헤아림 받을 수 있는 게 된다면 훨씬 따뜻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나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나 교회에서도 서로 조금 더 헤아려주면 물론 저도 뭐 이렇게 당위적으로 얘기합시다. 여기도 나쁜 놈들이 있겠죠. 교회라고 안 그러겠어요? 이제. 교회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려고 그러고 뭐 그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가 다 나쁜 놈들은 아닌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여기를 바라보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교회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교회 온도를 떨어뜨리겠죠. 냉랭하게.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헤아려 줄 때 이것이 서로에게 조금 더 온기가 있는 겉옷을 벗을 수 있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막 펼친 다음에 이런 나를 이해해 주거나 받아주거나 아니면 말거나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들을 들여다봐주는 연습이 교회 공동체에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는 여기에 주안점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굴 헤아려야 됩니까? 지금 이 여자가 헤아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의 넘버 1, 2, 3 지금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소중한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떠오르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헤아리고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 헤아리고 있으십니까? 오전 예배 때는 이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아, 이 설교를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내 남편이 안 왔네. 우리 와이프가 지금 은혜 받고 있나? 오늘 제가 꼭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배우자에게 너무 좋은 설교를 해주시네. 가는 길에 물어봐야지. 야, 이제 은혜 좀 받았어? 난 네가 아까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울음을 꾹 참았나 보다. 너는 회개해야 될 텐데. 그래, 내가 네가 지금 얘기하면 용서해 줄게. 그래, 내가 이제까지 너를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 은혜는 각자 받읍시다. 그 사람이 나를 헤아려줘야 될 텐데 네가 은혜 받아라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그냥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정직하게. 난 여자 같진 않은지. 내게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여자 같진 않은지, 내 입장에서서만 보고 있진 않은지, 그 사람의 아침부터 저녁이 어떤지 내가 들여다보는지,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 잘하냐 잘못하느냐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부터 아침에서부터 저녁을 한번 들여다보시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을 그의 아침부터 저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의 한 달을 들여다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지 외로울지 그리고 그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어떤 분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나한테 잘하면 그래 넌 좋은 애야. 나한테 못하면 넌 변했구나.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들여다봐서 이 사람이 참 때로는 힘들겠구나. 때로는 외롭겠구나. 그래서 이런 분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오늘 나에게 웃어주거나 웃어주지 않는 거에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이 사람 참 이런 분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새벽녁까지 쉬는 어느 날 그 사람이 밤일을 하고 돌아온 그 순간에 내가 내 귀찮음을 좀 뒤로 하고 달려나가 문을 열어 도닥이며 맞이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헤아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사랑은 헤아림 속에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아, 나중에 여기 인공지능들이 서로 얘기할까 봐 겁난다. 시리들이 아멘 하는 거 아니야? 삼성 인공지능과 막 카카오 인공지능이 함께 아멘하고 그러면 되게 좋겠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러고요. 헤아림 속에 지켜져요. 그렇죠? 내가 그를 헤아려 주지 않으면 그가 나를 헤아리고 사랑하고 아끼고 나도 이 여자도 그 사람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가 되게 사랑하는데도 이 헤아림이 없을 때 이 사랑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선선한 곳에 보관해야 되고 어떤 것은 상온에 보관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것은 때로 한번 끓여서 보관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은 소중한 관계는 사랑은 헤아림으로 보관해야 상하지 않고 지켜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1, 2, 3위 4위부터 우리 그냥 쉽게 갑시다. 하여튼 1, 2, 3위 뭐 4위야 뭐 1, 2, 3위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지 내가 헤아리면서 살아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세 번째, 사실은 이 얘기도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아가서는 뭐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가서는 신앙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가서를 써놓고 계시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이것을 써놓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너에게 이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마음을 상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침상에 누워서 그를 헤아리지 못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사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5분, 10분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참 여러분들 연애할 때 야,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며요. 낮에 무슨 일 있으면 카톡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며요. 왜 그게? 마음이 담기니까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귀찮아서 안 하면 야 그럼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얘가 나를 좀 알아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나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생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만 궁금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서운해요. 그 연애가 안 되잖아요. 관계가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만 알아달라고 하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난 모르겠고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왜 하나님께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알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 자체가 그래 넌 어디서 태어났어? 넌 친구들이 누구야? 넌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어땠어? 라고 하는 질문인 것처럼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과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할 때에도 주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라도 잡담 같은 대화 지난번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랑 대화는 가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부부 사이에 가끔 대화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저녁 먹으면서 얘랑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렇게 그런 잡담 같은 대화 인 거고 때로는 내게 중요한 거나 별로 안 중요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거. 하나님께 지금 이 땅을 어떻게 보시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서 어떤 안타까움을 가고 계시고 이 땅에 어떤 분을 기뻐하시고 어떤 분을 슬퍼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가 당연히 포함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쳐다보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사.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과 내 중요한 것과 하나님께 중요한 것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모두가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면서 문을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여자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냥 옷 갈아입기 싫다는 이유로. 그렇죠?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기 싫으니까 좀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바깥이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기분이 안 내켜서 이건 하나님한테는 그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언어거든요. 하나님을 헤아린다면 사실은 내가 좀 귀찮아도 연락을 하면서 다시 내 마음을 깨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이가 약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헤아리지 않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까지 잘 못 갈 때가 많아요. 너무 내 입장만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나가니까 이 관계가 스테이블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장, 내 기분, 내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날씨처럼 요동하는 관계가 되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내 필요에 따라서 관계가 흔들린다는 것인데 내 필요는 내 환경에 연동되고 그럼 이 관계는 환경에서 흔들리는 관계가 되어버리잖아요. 사실. 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뭐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제자들이나 어떻게 알게 되신 분들 중에 무슨 일 있으면 꼭 저를 찾아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힘든 일 있으면 내 생각이 나고 내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죠. 고마워요. 지금도 뭐 몇 년째 연락 안 하다가 연락 와도 내가 반가워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만난 것처럼 얘기해요. 오랜만에 만나도 그래 무슨 일인데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얘기해요. 근데 그날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 인생에 평화롭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다시 이 사람 나를 찾지 않을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라고. 얘와 나 사이의 관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본인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될 수 있는 사람들 목록에 내가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랑 나랑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호의가 있는 관계로서 그 관계를 가져가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도 의미 있는 관계고 좋은 관계잖아요. 서로 알고 아끼고 잘 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제 입장에선 가끔 서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참 몇 년을 만나도 딱 여기까지구나 얘랑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는 아닌가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그 순간은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목사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러고 누구에게도 못 가서 속 얘기를 저한테 하죠. 하지만 걔랑 나의 관계는 사실 0이에요. 0.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관계는 상호적인 건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은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큰 도움을 받고 있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내가 말하긴 하지만 사실 관계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헤아려서 내가 피곤해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든든함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헤아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랑하고자 하셔야 돼요. 되게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그분 자신이세요. 이 말 뜻을 아시겠어요? 이 말 뜻을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이가 있어요. 저에게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준 선물은요. 그 아이가 하는 그 어떤 것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 아이 자체예요. 얘가 있는 게 나에게 선물이에요. 얘가 나한테 잘하면 더 좋죠. 얘가 나한테 못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아이가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거기까지는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나한테 선물인.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날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오빠 있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사실 이성적으로 좋아하는데 선은 잘 지키는 오빠라 내가 사귀자고 안 해도 내가 콜하면 뛰어와서 도와주고 되게 고맙다고만 하면 알아서 꺼져주시는 오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한테 어장관리하고 있다는 내가 나쁜 년이란 이미지는 안, 이런 표현 안 좋죠. 내가 나쁜 사람이란 이미지는 안 주는데 오버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신 오라버니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아니 그냥 친한 오빠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슬프다. 하나님은 약간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신 것 자체가 나한테 선물인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가서 5장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헤아림을 받고 싶으시고 네가 좀 피곤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달려와 주시길 바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어지길 바란다는 게 아가서가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두 가지. 하나. 진심이 있어도 언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진심이 있어도 언어가 있어야 돼요. 아이, 뭐 진심 없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연애할 때 아시고 친구 사이도 아시죠? 얘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나도 얘 사랑하긴 하는데 서로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언어가. 그 언어가 다르면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관계를 흔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진심에도 뭐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 어떤 언어로 그걸 표현하실래요?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거세요? 여러분 그럼 꼭 지키세요. 그거 하나님한테 되게 중요해요. 은혜 받고 세임 얻으려고 기도를 꼭 소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애니랑 통화하는 게 재미없을 수 있죠. 뭐 어떻게 매번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매번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에게든 나에게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향해서 갖고 계신 언어를 세우시고요. 그 언어를 지키세요. 내가 도움되려고 기도하고 내가 도움되려고 말씀을 읽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점에서 이 어린아이 때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언어로 지키세요. 아침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언어를 갖고 계신 분들 그 언어를 세우시고 지키세요. 내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성경을 읽는 거?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내가 주일 예배는 그래도 안 빠지려고 하는 거? 주일에는 좀 진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럼 그 언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언어가. 내가 좀 어려운 사람을 좀 배려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 언어가 있어요. 그 행동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행동에 담기는 의미가 그 언어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을 헤아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세우시고 그 언어를 지켜가는 거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지켜질 수 있어요. 사랑은 헤아림으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실지 아, 내가 그 언어를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나에게 고백받고 싶어 하셔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셔 나와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어 하셔라는 하나님을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헤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새벽이라면 밖에 나서 기다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침상에 걸터앉아 남편을 기다리는 정도의 언어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남편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밤이슬을 맞으면서 날 그리워했겠지만 난 따뜻한 침상에서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라고 안아주는 그 순간 이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여자에게 뭐 그렇게 해롭겠습니까? 여자도 그게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언어를 만드시고 그 언어를 지키셔서 서로 그렇게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했던 얘기 한 번 더 반복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비유가 사람에 대한 것이니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까지 힘든다면 1번 헤아리고 계십니까? 그 사람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 헤아려주지 못했다면 좀 미안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이 있죠? 좀 그 사람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사람 이렇게 때로 그것만으로 되게 많은 게 해결되던데 그냥 헤아려지면 해결이 되던데 이렇게 그 사람을 좀 헤아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을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게 소중한 사람을 헤아려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지켜가고 내게 소중한 사람을 헤아려 그 하나님을 나에게 지켜간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사람 사이, 또 우리와 세상 사이에 온기가 따뜻하게 흘러다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헤아려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선물 같은 몇몇 사람 여러분들 헤아려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들을 헤아리며 서로를 지켜가는 아름다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한 기도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내 입장에 빠져서 내게 소중한 누군가를 헤아려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많이 헤아려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 사람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되게 소중한데, 우리가 서로를 헤아림으로 서로 선물인 사람인 것을 잘 지켜가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에 대한 기도가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헤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요즘에 내가 나에게 빠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신지 보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응답이 될 텐데 그것을 못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행여 내가 요즘에 그냥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고 내 멋대로 하는 애인처럼 하나님께 그렇다면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언어로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들과 말씀의 시간들을 진심을 담아 지키겠사오니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에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밤이슬 맺힌 머리를 가지고 춥고 지쳐서 돌아올 때 문을 열고 달려나와 안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도 나를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리시며 그리고 나를 알고 계시니 내가 거기서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 여러 사람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살아가나 이해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느끼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헤아리고 있다라고 이들한테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주는 위로로 이들을 쉬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론 내가 내 자신에 빠져 그 소중한 사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상처 주고 내게 소중한 관계를 내가 메마르게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그러기를 멈추고 그들을 헤아려 주고자 합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그의 피곤함을 알게 하시고 그를 헤아려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헤아리길 바라며 하나님을 헤아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의 고백들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오니,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들을 주님께 드리고 있었던 그 고백이 있다면 이들을 그 고백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 그 고백을 받고 기뻐하심을 이겨내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는 사이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헤아림 가운데 다른 사람을 헤아리며 사랑받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